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부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여정에 범사의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직 예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은 것 같지만은 옳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전향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는데요.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한 정답을,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의 존재와 불멸을 믿었지만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입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길게 해답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일곱 가지 의심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은 천국을 갈 것을 믿지만은 죽음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사받은 이 육체의 이 몸을 나의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부활에 관하여 일곱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제가 그에 맞는 해답을 말씀으로 풀어서 함께 이어나가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큰 소리로 제가 그 질문에 이제 말씀을 해답을 주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같이 크게 시작. 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어떤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해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개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놀랍게도 500여 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몇 명이요? 500명이 봤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약 25년 됐는데 그는 자기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만남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형이 지금 그렇게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면 왜 시골에서 이렇게 해요? 저 먼 도시에 가서 좀 그런 일을 하지 하고 핀잔을 줬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증인들이 믿을 만한 그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의 인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함으로 해서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을 어떤 인기를 얻는다면 몰라도 그들은 전혀 그런 것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오히려 순교를 당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들이 증언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성적인 동의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신비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증인들의 그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 실제를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셔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분명한 사실로 와 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서 참 어리석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근거하는데 이 부활이 만일에 없다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삶의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죽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예언대로 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활.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교회가 받아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간다,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그걸 끝난 줄 알아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 줄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결탄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사탄과 죄를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우리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정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과일의 그 씨앗을 비유를 합니다. 그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지만은 거기서 자란 나무는 크고 아름다운데 그 나무에 맺히는 과일은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씨와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흙이 되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버리죠. 물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몸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신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죽어서 부활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부활절 연합예배 갔는데 한 10여 몇 년 만에 만난 어떤 아는 분이, 목사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은 다 나중에 다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은 혹은 사고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부활할 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희숙 사모님이 마지막 집회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얼굴이 너무 밝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확신이 있으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부활해 보면 압니다. 부활해 보면 알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지금의 자연 법칙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신령한 자연 법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의 공간 개념, 지금의 시간 개념, 지금의 장소 개념이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우리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 설명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기쁨, 이거 이 100배 혹은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러한 행복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미움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곳은 악이 없는 곳입니다. 사탄이 개입하는 일이 일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활을 믿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는 58절에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은 진리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로 우리의 인생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보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더 귀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건 절대로 헛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기적인 이유에라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육신으로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전,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교훈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한 고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될 때, 여러분이 상 받을 때 저는 정말 옆에 서서 감사하며 여러분 상 받을 때 제가 박수치는 거, 거기서 기뻐하는 거,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4절, 33절,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존중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악한 행실이 있는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아를 성취시키는 이 성공, 여기에 목을 맵니다. 거기에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일곱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지만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는 여러분이 어제까지의 넘어짐과 깨어짐과 연약함, 고통, 시련,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은 나는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련을 당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은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은 고난도 지나가고 시련도 넘어가고 어려움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면은 주님이 그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까? 상처가 됩니까? 시험이 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할 것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류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완전히 되어진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일에 협력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선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때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감동, 감격,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